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합참의장이 주관한 제44차 미한 군사위원회가 오늘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두 나라는 유사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미한 두 나라 합참은 회의 직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한반도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위협에 대해서도 미국의 모든 군사 능력을 사용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확장 억제를 포함한 한반도 방위 공약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두 나라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홍콩에서 오늘까지 나흘째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격렬한 시위로 도심 곳곳이 마비되고 학교가 문을 닫거나 고속도로가 막혔습니다. 시위대는 차량을 불태우고 상가를 공격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최루탄과 고무탄을 쐈고 시위대는 벽돌과 화염병으로 맞섰습니다. 한편 어제 발생한 시위 도중 남성 2명이 다쳐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날 15세 소년이 최루탄에 맞았고 70대 노인이 벽돌에 머리를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경찰은 어제 성명을 내고 남성 한 명이 높이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떨어져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이슬라믹 지하드가 이스라엘과 휴전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슬라믹 지하드 측은 이집트 중재로 현지 시각으로 이날 오전 5시 30분부터 휴전이 발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팔레스타인 측이 휴전을 준수하면 이스라엘도 군사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가자 지구에서는 이슬라믹 지하드 고위 지휘관 한 명이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사망한 뒤 이슬라믹 지하드와 이스라엘이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반군은 이스라엘 쪽으로 로켓탄 400발 이상을 쏴 보복했고 이에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로 공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 34명이 숨졌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쪽에서는 사망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를 위한 공개 청문회가 어제 미 연방 하원에서 열렸습니다. 하원 정보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청문회에는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 대행과 조지 켄트 국무부 북차관보가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비공개 청문회에나 증언한 바 있었습니다. 위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를 부패 혐의로 수사하도록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압박했다는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테일러 대사대행은 이날 증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보다는 바이든 전 부통령 수사에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함께 진행하는 조지 켄트 국무부 부차관보는 정치적 동기를 지닌 수사에 나서게 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가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외교 정책을 오염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쿠르드 반군과 터키의 러시아제 미사일 도입 등 쟁점 이견들을 논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회담이 끝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이 건설적이고 진지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터키가 러시아제 첨단 지대공 미사일을 구매한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문제를 논의했고 앞으로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에르도안 대통령은 양국 간 이견은 대화로만 풀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1단계 무역 합의와 보복 관세 추세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중국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세 취소가 1단계 무역 합의에서 중요한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오펑 대변인은 지난주 1단계 무역 합의를 위해선 두 나라가 상대방에 부과한 보복 관세 가운데 일부를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1단계 합의가 임박했다면서도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보복 관세를 크게 올릴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12월 15일부로 15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4일 목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한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의 변경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We will adjust our exercise posture. 서울에서 열린 미한 군사위원회에서 미국은 모든 군사 능력으로 한반도의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위성 파괴 목적의 반우주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장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1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5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한 미한 연합군사훈련의 변경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외교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3일 외교 상황에 따라 한국과의 군사훈련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미한 안보협의회 참석을 위해 서울로 향하는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외교 측면에서 무엇이 필요하느냐에 따라 훈련 태세를 더 많거나 더 작게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ill adjust our exercise posture either more or less depending on what diplomacy may require.
그러면서 북한 측과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해야 할 우리 외교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여지를 넓혀주기 위한 모든 일을 하는 것에 열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의 이번 발언은 미북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해 실시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에스퍼 장관은 군사 연습이나 훈련에 어떤 변경이 생기더라도 미군의 전투 준비 태세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훈련 규모 조정은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외교의 문을 열어놓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어 북한이 제기한 연말 시한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긴밀히 지켜보고 있다면서 과잉 대응을 하는 등 외교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는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미북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2017년 이후 양국 간의 상황을 볼 때 외교가 군사력보다 더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선 미국이 한국에 상당한 증액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국무부보다 앞서 나갈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에스퍼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한국 당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계획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할 것이라면서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북한과 중국에만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규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연말 시한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외무성이나 미북 협상 관련자들이 아닌 국무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첫 담화를 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은 이달 말로 예정된 미한 연합 공중훈련과 관련해 미국을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미국이 지금의 정세 흐름을 바꾸지 않는다면 머자나 더 큰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13일 발표한 국무위원회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미국의 분별 없는 행태에 대해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며 미국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최고 통치기구인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북 관계에 대해 언급한 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담화는 지난달 5일 미북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북한이 발표한 다섯 번째 입장 표명입니다. 북한은 최근 잇따른 담화를 통해 줄곧 자신들이 설정한 연말 시한을 강조하면서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 등을 비난해 왔습니다. 주목되는 건 연말 시한이 가까워 오면서 담화의 주체와 표현의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점입니다. 북한은 지난 6일 권정근 외무성 순회대사의 담화를 통해 인내심이 한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을 결코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대사는 스톡홀름 협상의 북한 측 차석 대표였습니다. 북한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27일에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24일에는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담화를 내고 연내 비핵화 협상 시한을 미국에 거듭 상기시키며 셈법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과거 대미 협상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들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미국의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오라며 영원한 적도 영원한 벗도 없다는 외교적 명구가 영원한 적은 있어도 영원한 친구는 없다는 격언으로 바뀌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정상 간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올해 말을 무난히 넘겨보려는 생각은 망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계관 외무성 고문도 연말 시한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이번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지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미한 연합훈련을 상대의 선의를 악으로 갚는 배신 행위로 규정하고 지금까지 유지해온 인내력을 더는 유지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직속기관인 국무위원회의 담화는 김 위원장의 정세 판단과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북한이 현 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예, 미국 상원의원들은 북한이 연말 시한을 강조하며 대미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추가 미북 정상회담은 불필요할 것이라며 제재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리스콕 공화당 의원은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일축했습니다.
I don't think North Korea has any ability to put any pressure. I mean, they're the ones that are the aggressor here. I mean, it's always it's disappointing.
스코드 의원은 13일 VOA에 북한은 미국을 압박할 능력이 없다고 본다며 먼저 공격성을 보인 쪽은 북한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주민들은 물론 정상적인 국제 질서의 한 부분이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 생산적인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지도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스코드 의원은 연말 시한을 제기하며 미국의 변화를 압박하는 북한의 태도가 실망스럽다며 또 다른 장난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화에서 이탈하고 새로운 길을 택할 경우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막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has got to make sure that we never none of us ever allowed them to have a nuclear weapon. They're not responsible.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도 대화의 시한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re should never be a deadline for talks. The opportunity.
새로운 해법을 찾기 위한 기회는 늘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키 의원은 추가 미북 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 협상 교착 타개 가능성을 일축하며 미국은 당장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원 군사위 소속의 댄 설리번 공화당 의원은 북한의 대미 압박과 도발 시도는 늘 봐왔던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are always about trying to put pressure and do something provocative, and I think, as I've said, we need to just continue.
미국은 북한이 미끼로 던지는 어떤 도발에도 넘어가선 안 된다는 겁니다. 설리번 의원은 추가 정상회담을 통해 협상 교착 상태가 해소될 것이라는데 회의적이라며 김정은이 비핵화에 정말로 진지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 have my doubts because I don't think he's very sincere. They have a long history of lying. Matter of fact, almost every time their leaders open their mouths, they lie.
론 존슨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은 대북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Response in terms of what we ought to do with North Korea is maintain pressure on them. Hopefully, with what President Trump has laid out in terms of what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누릴 수 있는 미래를 제시했듯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끝내고 영내와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을 멈추면 김정은과 주민들은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미북 간 물밑 협상에 주목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Well, there, you know, there's negotiations going on, obviously, not in public, but between the two entities.
리시 위원장은 양측 간 물밑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양측은 잘 대화하고 있고 대화는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시 위원장은 연내 추가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며 협상 진전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예, 북한이 최근 잇따른 담화를 통해 연말 시한을 강조하는 것은 단순한 언포가 아니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미국이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지만 비핵화 협상의 기준을 낮추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북한이 자신들이 설정한 연말 시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do believe that the strategy betrays a certain sense of urgency on the part of the North Korean side.
스나이더 국장은 13일 VOA에 북한의 전략은 미국으로부터 연말까지 무엇을 받아낼 수 있는지를 시급하게 알아내려는 측면이 있다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협상 스타일은 미국의 마지노선을 생각 안 하고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13일 국무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서 이달 말로 예정된 미한 연합공중훈련과 관련해 미국을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미국이 지금의 정세 흐름을 바꾸지 않는다면 머자나 더 큰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프랭크헌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지난달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담화의 주체와 표현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I do think it tends to be rare that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makes a statement like this.
국무위원회가 담화를 내는 것은 드문 경우이며 이는 북한이 해당 사안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엄 연구원은 또 북한은 미북 합의를 통해 얻게 될 잠정적인 이득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연말 시한 압박에도 미국이 비핵화 협상의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엄 연구원은 북한의 지나친 요구에도 미국의 이익이 되는 좋은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양측이 주장하는 마지노선에 분명 서로의 요구사항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며 양측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중간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으면서도 북한의 일방적인 양보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hould follow its traditional way of responding by not making unilateral concessions.
일방적인 양보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또 한 번의 서한을 보내 미국이 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미국이 유연성을 갖고 협상에 임하겠지만 협상 기준은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invested. We have seen big in the first working level negotiations took place. We're going to show flexibility.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 대표는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념해 있고 첫 실무 협상도 이뤄진 상황에서 미국은 유연성을 보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미북 양측이 논의해야 하는 주제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이라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연말까지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위성을 발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위성 발사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혹은 핵실험을 한다면 재앙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나이더 국장도 북한이 연말 시한 이후 2017년의 화염과 분노 국면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 것은 중국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한반도 안보와 안전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포기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 세 나라가 밝혔습니다. 이 세 나라는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미국과의 의미 있는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세 나라는 13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나라는 이날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도발 행동은 영내 안보와 안전을 저해하며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나라는 또 북한이 신의를 갖고 미국과의 의미 있는 비핵화 협상에 나서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하는 것 외에는 한반도의 안보와 안전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안보리가 대북 결의와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를 엄정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세 나라는 이날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은 북한 정부의 잘못된 자원 배분과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보다 주민의 복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식량 부족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예, 미국과 한국의 합참 의장이 참석하는 미한 군사위원회가 오늘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미국의 모든 군사 능력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미국과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44차 군사위원회에서 유사시 한반도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미한 두 나라 합참은 회의 직후 발표한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위협에 대해서도 미국의 모든 군사 능력을 사용해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MCM 회의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이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미한 양국은 또 미국의 확장 억제를 포함한 한반도 방위 공약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 의장이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안보 상황 평가를 보고받고 효율적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양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이호령 연구위원은 MCM은 전작권 전환과 북한 위협에 대한 준비 태세 등에 초점이 맞춰진 회의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한반도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지키느냐에 대한 포인트, 그를 위해서 전작권과 관련돼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잖아요.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원론적인 입장. 에서의 뭐 합의와 그런 내용들이 하겠죠.
한편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이날 저녁 열린 미한 동맹 만찬 행사 참석을 위해 도착한 서울의 한 호텔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조금 논의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선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철회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는 지소미아가 이번 MCM 의제는 아니었다며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논의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밀리 합참의장의 문재인 대통령 예방이 계획돼 있는 만큼 보다 핵심적인 미국의 메시지가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MCM의 의제라는 것도 벌써 한참 전부터 한미가 협의해갖고 그걸 핵심으로 논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시에 지소미아는 들어가 있을지 가능성이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밀리 합참의장이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중요시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문 대통령 예방이 지금 잡혀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아마 조금 더 핵심적인 얘기가 나올 그 지소미아에 대한 연장을 원한다라는 미국의 메시지가 전달될 가능성이 있죠.
박 교수는 15일 열리는 미한안보협의회 SCM이 더 중요하다며 이번 SCM에선 미래 미한동맹 비전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예,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국무부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기여에 감사하지만 미군 주둔과 동맹의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미군 자산과 배치에 드는 거액의 비용뿐 아니라 어떤 잠재적 도전에도 맞설 수 있는 동맹의 준비태세를 확실히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우리의 동맹들이 방위비를 더 부담할 수 있고 더 부담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왔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3일 미국의 전방위적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으로 미한 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한 대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추가로 인상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이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상당한 재원을 제공한 데 대해 감사한다며 여기에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통해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분담한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완전히 지지한다는 미국의 입장도 거듭 강조하면서 이는 한일 양자 군사관계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미한일 3자 조율 역량을 향상시키는 협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는 최근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에 의해 제공된 메커니즘을 통해 필수적인 안보 관련 정보를 공유한 것을 알고 있다며 이를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영내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계속 일하는 가운데 이 같은 정보 공유는 동맹국들 사이에서 지소미아의 중요한 가치를 추가적으로 입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4일에도 지소미아 유지를 촉구하면서 같은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일본과 한국이 그들의 이견에 대한 창의적인 해법을 지속적으로 찾기를 촉구한다며 미국은 이 문제에 계속 관여하고 있고 두 동맹국의 대화를 촉진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위성 파괴 목적의 반우주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장이 밝혔습니다.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가 전반적인 우주 공조 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어 사다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남아시아 우주정책 국방정책전략국장은 13일 북한이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위협과 함께 전자파 방해 반위성 역량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s continued ballistic missile threat and the growing anti-satellite ASAT capabilities of other states.
사다트 국장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허드슨 연구소 주최로 열린 우주 전략 세미나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이 오랜 기간 통신 위성을 무력화시키는 반우주 역량 기술 개발에 집중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다트 국장은 중국의 반우주 역량을 최대 위협으로 꼽으면서 위기나 급변 사태 발발 시 미국과 동맹의 대응 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영내 동맹과의 공조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다트 국장은 오는 23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가 우주 전략 부문에서 영내 동맹 간 공조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VOA 질문에 대해선 언급할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이날 행사에 함께 참석한 허버트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직 관료로서 대신 답변하겠다며 매우 부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중국과 북한이 삼각공조의 분열을 계속 시도할 것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미한일 세 나라 모두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담당 부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VOA에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철회 결정은 미국이 주도하는 우주 전략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또 미국이 주도하는 우주 전략에서 한국의 참여 가능성과 자체 역량을 묻는 VOA의 질문에 한국은 일본이나 인도와 같은 최상위 국가는 아니지만 중요하고 강한 역량을 보유한 차순위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앞으로 우주 분야에서 독자적인 목표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국제 여성평화운동단체인 Women Cross DMZ가 미 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종전 로비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 단체 창립자는 민주당 대선 예비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하원의 민주당 소속 로칸나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안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꾸준히 지지세를 넓히고 있는 안건입니다. 19명의 의원들이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고 12일 현재 40명의 지지의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지의원 대부분은 의회 내 진보 코커스 소속으로 전원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결의안 발의엔 진보 코커스 공동의장인 프라밀라 자야팔 의원과 최연소 하원 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지오 코르테즈 의원, 올해 처음에 하원에 진출한 한국계 앤디 김 의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이고 역시 칸나 의원이 주도한 유사 내용의 결의 조항이 하원의 새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돼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이 결의 조항은 상원의 국방수권 법안에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하원 단일 국방수권 법안에 최종 포함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의회를 상대로 한국전 종전 로비를 적극 펼치고 있는 단체는 국제 여성평화운동단체인 위문크로스 DMZ입니다. 미 의회에 보고된 로비 활동 내역에 따르면 워싱턴의 EB 컨설팅은 지난 5월 위민크로스 DMZ를 위한 로비 업체를 공식 등록해 한국전 종전촉구 결의안에 대한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로비 활동은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가장 최근인 3분기에도 이 업체의 로비는 이어졌습니다.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안건에만 초점을 맞춰 의회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하는 단체는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위민크로스 DMZ가 유일합니다. 이 단체의 공식 로비스트로 등록된 엘리자베스 비버스, 위민크로스 DMZ 고문은 11일 VOA에 로칸나 의원의 한국전 종전촉구 결의안 작성과 발의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추가 지지의원 확보를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버스 고문은 북한과의 외교적 과정의 일환으로서 한국전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치적 공간을 마련하려는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The purpose of what we're doing there by trying to add co-sponsors is we're really trying to build the political space for peace.
평화를 향한 과정의 일환으로 한국전 종식은 당파적이어서도 국내 정치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비버스 고문은 상원에서도 동반 또는 유사 결의안이 발의되길 기대한다며 대표 발의 의사가 있는 상원 의원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원에서 위문크로스 DMZ를 포함한 여성평화운동단체들과 최근 접촉한 의원은 민주당 대선 예비주자인 버니 샌더스 의원입니다. 의회 내 진보 코커스 소속의 유일한 상원 의원인 샌더스 의원은 위민크로스 DMZ와 여성평화운동 네트워크 관계장 등과 면담 직후인 지난 4월 관련 영상을 통해 한국과 북한의 평화 합의는 미국과 영내 안보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샌더스 의원이 상원의 한국전 종전촉구 결의안을 주도해 발의할 것인지 단정짓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비버스 고문은 밝혔습니다. 연방선거위원회에 보고된 선거 기부 내역에 따르면 위민크로스 DMZ 창립자인 크리스티난 사무총장은 지난 2월과 4월 샌더스 의원의 대선 캠페인에 소액을 기부했습니다. 또 내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다가 물러선 마이크 그래블 전 상원 의원과 앤디 김 하원 의원에게도 소액을 기부했습니다. 그래블 전 상원 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한국전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등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비버스 고문은 위문크로스 DMZ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이라고 말했습니다.
Womencross DMZ has a mission and a goal that is pretty squarely focused on a peace agreement.
비버스 고문은 위문크로스 DMZ의 일부 활동이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런 시각은 대부분 군사주의와 틀에 박힌 사고 때문에 형성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VOA 뉴스 이주은입니다.
북한은 수입 부품의 부족으로 의료기기의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최근 방북했던 한국계 미국인 의사가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영향으로 북한의 보건 의료 안전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재미한인의사협회 박기범 북한 담당 국장이 지난 5일부터 9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평양을 다녀온 박 국장은 북한 병원 내 의료기기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we're operating at the Pyongyang Medical College and equipment which these are medical equipment. In this case, this was an operating microscope.
평양 의대에서 수술을 진행하는데 수술용 현미경이 부러져 있었고 북한 의사들은 그걸 테이프를 붙여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박 국장은 앞선 방북에서도 수술 중 사용하는 엑스레이 장비가 고장나 있어 척추 수술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선 정맥관이나 수술용 칼, 거즈, 그리고 장갑 등 일회용으로 사용되고 버려져야 할 물품들이 세척과 멸균을 통해 낡아 떨어질 때까지 재활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박 국장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 제재 면제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se sanctions are having devastating impact. Pressure and discussions and things like that are happening. People are falling through the cracks.
제재가 북한에 사는 보통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압박이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일반 주민들의 생활은 도외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북한 의사들이 환자들을 다루는 능력이나 환경을 더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고 박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So that it impacts their ability to care for their patients, and I'm sure they want to do the best they can, like every doctor, any doctor in the world.
북한 의사들도 다른 나라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겠지만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 치료에 어려움이 더욱 클 것이라고 박 국장은 강조했습니다. 박 국장은 제재가 인도주의 단체의 대북 지원을 어렵게 하고 북한 정부가 필요한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것도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서의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예,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일부 회사들로부터 건설 계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했던 식품업체는 이들을 내보냈고 북한 노동자들은 거처를 옮겼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제재 회피를 위해 이름을 바꾼 코르만 컨스트럭션의 호텔 건설을 맡긴 세네갈의 이모사가 북한 회사와의 관계를 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kay, I cancel all contracts for company Ukraine. I want to cancel this.
이 회사 관계자는 12일 비오에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회사와의 모든 계약을 취소할 것이고 특별히 호텔 계약권도 종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사는 이후 별도로 보낸 이메일에서 호텔 건설 계약과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습니다. 자신들은 금농이란 이름의 북한 회사와 호텔 건설에 대한 양해각서를 맺었으며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회사가 유엔 제재 대상이란 점도 인지하지 못했었다고 이사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가 유엔의 제재 대상임이 확인된 상황에서 세네갈이 유엔 회원국인 만큼 그들과의 모든 계약을 즉시 끊고 작업도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BOA는 자동차 수입업을 하는 이사가 올해 초 코르만 컨스트럭션과 다카르 해변에 고급 호텔 건설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과 함께 이미 완공된 이사의 여러 상가 건물들도 이 업체가 맡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최근 BOA는 문제의 호텔이 들어서게 될 세네갈 수도 다카르의 공사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해변가에 위치한 이 공사 부지는 올해 말부터 시작될 굴착 공사를 앞두고 주변이 정리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가 코르만 컨스트럭션을 포함한 북한 회사들과의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밝힌 만큼 북한 건설 회사가 공사에 투입되진 않을 전망입니다. 코르만 컨스트럭션 소속의 북한 노동자들은 BOA 보도 이후 거처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약 20명의 북한 노동자가 고용됐던 세네갈 최대 식품업체 파티센의 경우 북한 국적자들을 내보냈다고 현지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파티센에서는 20명 중 10명이 공장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최근 이사를 나가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겁니다. 또 파티센 공장 부지와 바깥 도로변에서 작업하던 북한 노동자들도 더 이상 목격되지 않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당시 BOA는 파티센 인근 도로변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 노동자와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금방 왔습니다.
가족들은 안 그래도요?
이렇습니다.
BOA는 코르만 컨스트럭션과의 계약 해지 여부 등을 묻기 위해 파티센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노동자 10명이 거주하던 다카르 도심의 노동자 숙소 건물 역시 지난달부터 비어있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현지인 등에 따르면 이곳에 있던 북한 노동자들은 BOA와 현지 언론 등의 보도 이후 이사를 나갔고 대형 트럭 등이 건물 내 자재 등을 외부로 옮긴 뒤 지금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세네갈의 북한 노동자들은 주 6일을 일하고 월 100달러 정도를 버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르만 컨스트럭션은 이들의 노동을 통해 연간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이를 평양에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뒤 북한 당국에는 거액의 돈을 상납하고 있는 겁니다. 미 재무부는 2016년 만수대 창작사의 해외 법인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을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이듬해 8월 유엔 안보리도 이 회사를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 허가증을 갱신이나 신규 발급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BOA 취재 결과 세네갈 내 북한 노동자 상당수는 노동 허가증이 만료된 상태였으며 일부는 올해 중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한국 국민을 북한으로 추방하는데 헌법적 제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사법체계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비 전 COI 위원장은 한국 국민을 북한에 인도하는 데는 헌법적, 법률적, 행정적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최근 한국 정부가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라며 북한 주민 2명을 강제 북송한 데 대한 BOA 질문에 대한 이메일 답변에서 한국에 도착한 북한 주민은 한국 국민이 될 수 있는 헌법적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한 사람을 다른 나라로 인도하는 일, 특히 형사 절차를 위한 경우는 통상 법률과 국제적 조약 의무에 의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북한 사이에는 이 같은 신병 인도 문제를 권장하는 법률이나 조약의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해당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망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들의 추방은 한국 전쟁 이후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의 추방 조치가 조약의 운영이나 법조인의 도움 없이 이루어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과 인도 요청 대상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조항과 같은 보호 조치 없이 추방이 이루어졌다고 커비 전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 사법부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고 북한 법률은 한국 법률과 같은 방식으로 인권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추방한 북한 주민 2명이 범죄자라는 주장은 성명을 통해 남을 속이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나라의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이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로 북한 이탈 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입니다.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13일 한국 정부가 이들을 송환한 것은 국제법 아래서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그들이 극도로 잔인한 북한의 법률 체계 아래서 고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인권법에서는 고문당할 위험이 상당히 큰 나라로 돌려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고문과 기타 잔혹행위, 비인간적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유엔협약 당사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한국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고문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국제법을 위반했고 두 사람이 북한에서 위험에 직면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당국은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 정부가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두 선원의 기본 인권을 침해한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일본 내 친한 단체가 제1한인에 대한 북송 사업 개시 60주년을 앞두고 북한과 일본 내 친북 단체 조청년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지상낙원이라는 선전은 허위였고 한인 북송은 폭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제1일본 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는 북송사업 60주년을 앞두고 13일 도쿄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북한과 조청년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허위 선전에 진행된 북송사업을 통해 9만 3천여 명이 북한에 보내져 심각한 인권 억압을 당했다며 이를 폭거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북송사업을 주도한 조청년에 대해 북한 사회의 실태를 숨기고 일본 내 많은 한인들을 사지로 몰고 갔다고 비난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북송 지원의 인도적 책임을 인정하고 북송 한인들과 그 가족의 원상회복 실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1한인 북송 사업은 북한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제1한인 북송에 관한 협정에 따라 60년 전인 1959년부터 일본 내 조총련계 한인들이 북한에 보내진 사업입니다. 제1한인들의 북송은 한국전쟁 이후 노동력이 필요한 북한 당국이 송환자들의 생활을 책임지겠다며 추진했고 이에 일본 정부가 호응해 성사됐습니다. 이 사업은 1959년 12월 14일 제1한인 975명을 태운 배가 니가타항을 출항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1984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됐습니다. 25년 동안 180여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 사업을 통해 약 9만 3천 명이 북한으로 들어갔고 이 중에는 남편을 따라 함께 간 일본인 부인 6천여 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송 수송선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은 1971년부터 투입된 망경봉호로 제1한인들에게는 끔찍한 북송 사업을 상징하는 배가 됐습니다. 북송됐다가 탈북한 제1한인들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으로 건너갈 당시의 상황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으로서 끔찍한 차별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와중에 지상 낙원인 북한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말에 속아 넘어갔다는 겁니다. 지난 2016년 한국의 민간단체인 통일아카데미와의 인터뷰에 응한 탈북 제1한인 이태경 씨의 증언입니다.
잘 산대, 뭐 지상 낙원이대, 마음껏 뭐 이렇게 뭐 배워준대, 무상 치료대, 뭐 좋다고 하는 좋은 건 다 좋다고 하니까 아, 그럼 가자 뭐.
3살 때인 1963년 부모를 따라 북한에 갔다가 2002년에 탈북한 고정미 씨는 지난해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일본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차별과 인권 유린에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고통 겪는 그보다 뭐 그 원주민들한테 뭐 재본이요 반쪽발이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사상이나 보다 유리 뭐 조금만 오더라도 하룻밤에 정수범 수용소 어디로 갔는지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행방불명되고 뭐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고 비참한 그 생활은 뭐 둘째였어요. 우리 집안도. 저는
고 씨는 이후 탈북민 4명과 함께 지난해 도쿄지방재판소에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손해배상액 4억엔 미화 420만 달러를 청구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북송 사업을 납치로 분류하고 이 사업이 일본 적십자사의 지원 속에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올해 평양의 중국어 능력시험센터가 문을 열고 중국 문화 전도사 역할을 하는 공자학원이 곧 들어서는 등 북중 문화 교류가 크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의 북한 내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2년째 재개되지 못하는 상황과 대조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외국어 교육을 중시하고 있고 중국어 공부를 하는 사람이 날로 많아지고 있다. 북한교육위원회 보통교육성 박순덕 부상이 지난 9월 27일 평양에서 열린 중국 공자학원의 첫 북한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한 말입니다.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전파하는 천병 역할을 하는 공자학원은 중국 교육부 직속기관으로 전 세계 500곳이 넘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자학원 총부 홈페이지와 중국관영 인민망은 평양 외국어대학에 설립될 공자학원이 북한 최초의 중국어 전문교육기관으로 북중 친선관계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7일엔 평양과학기술대학에 북한에선 처음으로 중국어 능력시험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평양의 중국 대사관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이 1990년 시작한 중국어 능력시험의 137번째 국가이자 1141번째 센터입니다. 리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센터 개소 당시 중국관영 글로벌타임스 신문에 북한에 중국어 열풍이 불고 있다며 과거엔 러시아어와 영어가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였지만 지금은 중국어가 대세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인들은 중국어를 배우면 취업에 유리하다고 믿고 있고 북한의 많은 학교가 중국어 수업을 개설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 산하 무역진흥기구인 코트라 상하이 무역관도 최근 북한 내 이런 분위기를 전하며 공자학원 설립이 중국어 열풍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6월 방북을 전후해 북중 교류를 강화하는 정치 선전의 일환일 뿐 북한 내 중국어 열풍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란 지적도 있습니다. 과거 중국에 단연간 유학했던 북한 출신 관계자는 6일 BOA에 중국어는 20년 전부터 영어와 함께 열기가 가장 뜨거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어가 지금이야 핫해진 게 아니라 한때 오히려 20년 전에도 핫해졌다가 한참 영어하고 국문학과하고 계속 제일 비중이 많은데 영어학과가 전통적으로 유리하다가 이제 한때 중국어 학과가 더 인원수가 더 초과된 적이 있었거든요. 워낙 배우기가 쉽고 또 실질적으로 유용하니까. 근데 그래도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모든 국제관계 이런 데서 보면 그런 영어가 더 필요하다 해가지고 영어 쪽에 아주 또 힘센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북한 당국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 교류의 수위를 조절해왔고 중국도 북한과의 교류 자체를 지렛대로 활용해왔기 때문에 공자 학원 같은 공식기관은 없었어도 북한인들의 중국어 열기는 꾸준했다는 겁니다. 코트라와 인민망에 따르면 북한은 매년 중국에 유학생 400명을 파견하며 별도로 교원 200명을 6개월에서 1년 기간으로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 출신 관계자는 평양의 경우 대학생과 외국어 학원생은 영어를 모두 기본으로 공부하면서 중국어를 배우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에 중국어 인기는 실용성과 관계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중국어를 쓴 내화를 볼 수 있는 게 중국어밖에 없으니까 현실적으로는 내가 중국을 통해서 모든 무역을 하지 미국하고 직접 무역하는 건 없으니까 외교관도 전문 외교관은 아니고서는 그래서 중국어가 현실적으로 유용하다 해가지고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은 최근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안내원 인기도 증가하고 있다며 95%에 달하는 북한의 대중무역 의존도 등으로 중국어 인재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당국이 이렇게 중국어 교류를 강화하는 것과 달리 17년 가까이 진행됐던 북한과 영국의 영어 프로그램 교류는 2년 넘게 재개 움직임이 없습니다. 영국 문화원은 2000년부터 2017년 8월까지 평양 외국어 대학 등 여러 대학과 기관에 영어 교사를 파견해 북한 교원들과 학생들을 가르쳤었습니다. 또 북한 학생들과 대학 교수 등은 이 프로그램에 따라 영국에서 유학과 연구 과정을 밟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2017년 북한 당국의 핵미사일 도발로 위기가 고조되자 영국인의 모든 북한 여행을 자제하라는 주의보를 내린 뒤 프로그램을 재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유학생 출신인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최근 워싱턴에서 가진 행사에서 영국의 대북 교류 프로그램이 북한 엘리트들의 시야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을 줬다며 중단에 아쉬움을 나타냈었습니다. 영국 외교부 당국자는 앞서 VOA에 영국 문화원 프로그램을 통해 17년 동안 수백 명의 교사와 학생 4,500명의 수업료를 제공하며 북한 교원과 학생들이 외부 세계의 다른 견해를 체험토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과 영어 프로그램 재개에 대한 실질적 논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D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미국의 법률회사가 국제법률상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북한 정부가 5억 달러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미국의 법률회사인 맥과이어우즈는 12일 법률 전문 잡지인 아메리칸 로이어가 수여하는 국제법률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이날 웹사이트에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에 대한 5억 달러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것과 관련해 국제법률상 중에서 올해 소송 분쟁 해결 부문 최종 후보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상자는 12월 4일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맥과이어 우즈는 당시 소송을 통해 원비어가 2017년 북한의 수감시설에서 풀려난 지 며칠 만에 숨진 것과 관련해 북한 정권이 원비어를 고문하고 살해했다는 주장을 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송은 2018년 제기됐다며 이에 앞서 맥과이어 우즈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국무부를 설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최종 판결문에서 원비어에게 가해진 고문과 인질극, 비사법적 살인과 함께 원비어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한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비어 가족에게 5억 113만 4,683달러를 배상하라고 북한에 명령했습니다. 북한은 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사건과 관련해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834년 설립돼 185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의 법률회사 맥과이어 우즈는 미국과 유럽의 22개 사무소에 1,100명 이상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889년 11월 14일 미국의 저널리스트 넬리 블라이가 세계 일주에 도전하기 위해 뉴욕을 출발합니다. 블라이는 1889년 11월 14일 증기선 오고스타 빅토리아 호를 타고 뉴욕을 떠났습니다. 짐은 달랑 가방 한 개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없던 시절이라 배와 기차를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집트,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중국, 일본 등 4만 5천 킬로미터를 돌아 미국 동부 뉴저지로 돌아오는 여정이었습니다. 블라이는 영국령이 된 중국의 모습도 들여다봤습니다. 홍콩을 여행하고 있을 땐 블라이는 경쟁사인 코스모폴리탄지가 자사 여기자를 내세워 자신의 기록을 깨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블라이는 값싼 경쟁에 말려들지 않겠다면서 일축했습니다. 1890년 1월 21일 넬리 블라이는 태평양을 건너 미국 서부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대륙을 통과해 1890년 1월 25일 오후 3시 51분 뉴저지에 도착했습니다. 72일 만으로 여기자의 단독 세계 일주 신기록이었습니다. 경쟁사의 기자는 나흘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뉴욕 월드 사장 퓰리처는 기차를 전세까지 내 넬리 블라이를 마중 나갔습니다. 그리고 출판된 넬리 블라이의 책 72일간의 세계 일주는 국제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1840년 11월 14일 프랑스의 인상주의 화가 클로드 모네가 파리에서 태어납니다. 빛이 곧 색채라는 인상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연작을 통해 사물이 빛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준 화가입니다. 소년 시절을 르아브르에서 보내며 부댕의 문화생이 돼 정식 미술 교육을 받게 됩니다. 마네의 밝은 화풍에 끌려 밝은 야외 광선 묘사에 주력했습니다. 마네를 중심으로 르누아르, 피사로, 드가, 세잔 등과 함께 신예술 창조에 전력했습니다. 1871년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중에 런던으로 가 터너 등의 작품에 영향을 받아 더욱 밝은 색조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로 돌아와 1874년 동료 화가들과 함께 제1회 인상파 전람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나 출품된 작품이 물체 본래의 색깔을 쓰지 않고 신선하고 밝은 색채로만 그려진 데 대해 비난과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1891년 복권에 당첨되면서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자 대저택에 살며 작품 판매 수익과 상관없이 그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모네의 유명한 작품 수련도 모네의 저택에 키우는 수련을 그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